önceye gidiyor şimdi. Kıkıyor söylüyorum. Bakışını harayme ön hemani. Harayme yalvan mani. Harayme nem yok vakım yön mani. Tırnağın yatın şundu gaya yok. Çok susu. Gaya uriga. Doğdu. Yesu üstü uyman özü hayo. Uriye tıkıldan va. Çıgın hüptemü. Nannatı pomnoda hago incelhago çağakamıyor. Yesu'manı doğdu.의지하여 그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참된 성대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주의 사랑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한 절 갖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구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구주 소텔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주 임금이라는 단어는 그 알키코스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하사 그런 뜻이죠. 임금 통치자 우리의 통치자 지배자로 삼으시고 구주로 삼으셨다. 구주라는 건 소조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하는 구원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주체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나만 이란 뜻이에요.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인간들의 시도는 전부 길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며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 땅에서 전혀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주라는 그런 단어에서 살펴볼 것은 구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이 죄사함에서 끝나는 건가요? 죄만 사해지면 그냥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이 그 다음에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화목.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화목,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화목하죠? 그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인데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화목해지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화목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 부담이 되죠? 그분이 굉장히 미워질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화목이라는 게 뭐야? 화목이라는 것, 진짜 깊은 교제라는 건 자유로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걸 자유로운 사랑, 화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은 관계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진짜 깊은 화목한 관계란 그 친구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어두운 면을 드러냈을 때,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굉장히 지저분한 아이구나. 굉장히 못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울어주는 걸 교제 화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깊은 교제와 화목을 하신다는 건 우리를 정말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화목과 교제라고 할까요? 그걸 성화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걸 교제라고 합니다. 그걸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분을 진짜 친구 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냈어요. 막 자기 새끼가 아파 죽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병원도 못 가요. 병원에 가서 어떤 일정한 행위 이상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친구 집에 가는데 먹을 거를 내가 싸가지고 한다는 건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친구가 십일조를 안 드린 곡식으로 빵을 만들었을까봐 지가 먹을 걸 싸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깊은 교제의 하나님이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니까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너 참 불편해. 왜 자꾸 나의 내가 율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나를 열심히 가리고 있는데 왜 네가 뭔데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내 어두운 면을 왜 자꾸 폭로시켜? 예수님은 그 죄를 폭로시키면서 너 이런 나쁜 놈이야 너 지옥 가야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였거든요. 근데 이 죄인들이 자격지심에 네가 나를 폭로해놓고 어떻게 내가 이 자존심 상한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만 죽어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아, 이 존재는 내가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아도 나와 함께 울어줄 뿐이지 율법으로 나를 그것으로 정죄할 뿐이 아니구나를 오히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걸 그냥 다 말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너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지키려고 어떻게 했었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 착한 일들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기특하고 좋은 일 같지만 그게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예장 통합 합동측 한국의 합동측 교단도 이미 하나님의 그런 예정이라든지 이런 은혜의 교리를 다 버렸어요. 합동측도. 한국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어요. 합동신학교는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어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괜찮은 사람이 되자 록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냅니다.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고 그래야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착한 일을 강조하는 건 너희들 교회에 열심을 부려라 로 이어지는 거고, 교회에 열심을 부려라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교회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는 헌금,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는 봉사, 선교, 구제 다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탑하시고 은혜를 먼저 배우세요 하게 되면 일단 우리 교회처럼 헌금이 반으로 줄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개혁주의조차 글로 가는 거예요. 성화론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친구에게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정말 바른 모습으로 나의 죄만 정말 낱낱이 샅샅이 지적만 한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화목해요? 어떻게 그 친구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그 친구에게 나를 좀 감싸 안아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나를 좀 위로해줘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그 죄에 대한 경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걸 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아 그거는 안 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꾸들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통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가 바세바를 범한 게 우리아에 대한 죄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감추려고요. 근데 나중에 나단의 저 질책을 받고 나니까 이 죄라는 건 내가 누구 인간에게 행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에게만 항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내가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산 그것이 죄인데, 어떤 그런 죄에 목화된 행위들을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이 생각으로 짓는 죄가 내가 행위를 내놓은 죄와 똑같이 간주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생각까지 어떻게 막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그 위에다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돼요, 자꾸.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그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착한 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그거 아니잖아,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율법 뒤에 숨어있고 도덕 뒤에 숨어있고 윤리 뒤에 숨어있는 그 존재들의 가면을 계속 뜯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 접착제 같은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 있어요. 마스크라는 영화에 보면 그냥 마스크를 탁 쓰면 이게 얼굴이 돼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선풍기 아줌마의 그 얼굴, 콩기름 공업용 유지를 막 집어 넣어서 얼굴이 이만해졌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것만 빼내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업용 유지만을 못 꺼내내고 살을 잘라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가면들은 우리가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괜찮은 존재로 올려놓기 위해 타인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 내가 쓴 가면들이 내 살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도려내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잘라지려면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인지가 나에게 계속 발각이 돼야 돼요. 내가 계속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리로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공업용 유지와 콩기름을 맷돌로 지금 잘라내고 있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더 잘라내어지는 더러운 살들의 실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자랑을 위해 내가 꽂아놓은 이물질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폭로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괴로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착하게 잘 살자, 모든 이가 다 평등한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게 다 가능입니다. 은혜에서 나온 그러한 행위들은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들레지 않아요. 나팔을 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그 사도바울의 절절한 그 표현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왕노릇을 하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주인이 쫓아내는데 이유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예요. 당시 혼인잔치에는 꼭 주인이 주는 잔치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 주인이 그 옷을 만들 때 나는 요만큼도 바느질 한 땀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 입는다는 건 내 옷을 벗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옷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왜 내가 지어준 옷 안 입고 네 옷 입고 있어? 이거는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그자는 끌어내어 결박시켜 죽인단 말입니다. 예수의 의를 입어야 돼요. 그 의의 신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나 규율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러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건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달인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윤리 전문가, 도덕 전문가. 개그 콘서트라는 그 개그 프로에 보면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 뭐든지 잘한대. 16년 동안. 근데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엉터리로 폭로가 되죠, 그죠? 그게 왜 인기가 좋으냐면, 이 세상엔 너무나 전문가를 발표하는 권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개그 속에서는 그 권위가 왕창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웃음으로 웃어서 얼버무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엉터리 권위자들을 해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왜 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배우라고.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존재니까 나랑 친해지자고. 근데 그 예수를 오해를 해서 그냥 사람 선생님처럼들 생각하는 거죠. 절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에 대한 욕구, 그 편향성을 갖고 있어요.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런 마쿠라라는 오염이라는 죄에 대한 편향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고.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잉태된 생명이 그 생명이 어머니를 먹어버리고 어머니를 망가뜨려버리고 결국은 생명으로 출산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잉태된 은혜의 예수가 나의 옛사람을 먹는 거예요. 나를 먹어버리면 그리고 나를 조종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사하게 너무 나를 시장하고 뭐 그냥 변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면 생명이 잉태되면 무너져요. 그때는 또 그냥 야심을 먹대요. 어차피 살찔 거 이러면서 그게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참았던 거예요. 근데 그 참음이 죄에 관한 한 기특한 게 아닙니다. 그건 벼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본 모습이 폭로가 되면서 내가 망가지는데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면 나의 원래의 모습이 내 죄된 모습이 나에게 폭로가 돼요. 그리고는 내가 망가져요. 내 눈에 나에게. 그 전까지는 근사하게 잘 참고 근사하게 잘 내가 나를 조종했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확 발각시켜버리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 망가짐은 거룩을 위한 망가짐인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한 망가짐을 경험한 이는 절대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해요. 난 똑같은 인간인데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 문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절.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탐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은혜 아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는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안고 죽으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니네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12절 보면 그러므로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아니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뭐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라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서 우리 보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이런 연결 접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불의의 병기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순종하라. 이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고 은혜의 왕노릇으로 너희들 삶 속에서 이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너에게 점수 주고 있는 거를 반드시 그게 가짜라는 걸 폭로시키고 말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죄에 순종한다는 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은 존재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라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으로 얼마든지 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를 은혜의 왕노릇이 건져낸다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 두들겨 팸으로 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도덕과 윤리의 짐에 눌려가지고 엉뚱하게 그걸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는 식의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셔갖고 요한계시록 제가 예로 들었던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예수님 뒤로 이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가잖아요. 그 전쟁을 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 전쟁을 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세마포를 다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미 이 세상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중에 이제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제 치러 갈 때 도우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잘 읽으시는 분이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무슨 마귀랑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을 그냥 훅 불면 다시 죽은 흙으로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예요. 근데 무슨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어딜 가요, 그분이. 여러분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 뒤를 쫓는다는 건 영원 속에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마포를 이미 입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 내려와서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결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위해 그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앞장을 세워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종결이 되면 그냥 마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전쟁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지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치르고 있는 어떤 전쟁을 극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결될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들을 뭉뚱그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그 대단한 전쟁과 함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완성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 이미 완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전쟁에 동원이 된다라는 건 이건 아 이렇게 50만 대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또 다른 어떤 전쟁의 동원이 됩니까? 완성된 그 나라에서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 이걸 폭로당하면서 이 마귀의 세력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내가 따먹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마귀가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토해냅니까? 백설종 공주가 그 독사발을 먹고 스스로 무슨 이 10도의 근육을 이용을 하여 토해낼 수 없는 거예요. 왕자가 찾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등을 치던 키스를 하던 한번 해줘야 깜짝 놀라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고 지금 그 선악과가 내 목에 걸려서 내가 마귀화되어 있어요. 그 독이 이미 내 안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세요. 그러면 아하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앞에 백막 타고 철장을 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 저희가 내 대장이구나. 저분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전쟁이에요. 안 해봐야지. 참아봐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견뎌내고 말 거야. 난 이겨내고 말 거야. 우리 마누라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나는 정말 성인군자처럼 참을 거야. 여러분 그게 기특한 참음이에요? 그게 기특한 인내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황혼 이혼이 많은 거예요. 평생 벼르고 벼르고 참고 참다가 늘 그냥 뭐라 그래도 아니 갔던 고장이 맞지 그러다가 70대 갖고 내가 미쳤냐? 내 자식들 다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내가 아직 왜 지금 이 시간에 너랑 살아야 돼? 그리고 찔러 죽이거나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고 그건 순종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어느 날 황망히 죽음이 닥쳤을 때 그분이 확 손을 내밀었을 때 아이 친구야 그러고 딱 잡을 상태가 안 되면요 여러분 그분이 손 내밀었을 때 누구세요? 스스로 그분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나랑 친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언제든지 나에게 도덕과 윤리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강요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손 내밀면서 그래 유격대 조교처럼 이제 진짜 내가 있는 곳에 왔구나. 넌 오늘부터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그게 성화는 아닙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냥 저희가 탈래요. 뜨끈한 찜질방에서 그냥 영원히 따끈따끈하게 사는 게 낫지, 당신하고 사는 건 너무 불편해요.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보기에. 좌로 돌아봐도, 우로 돌아봐도, 맨 그냥 세력이나 키우려고 하는 인간들,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 자기의 깨끗함으로 훌륭한 존경을 받을, 받고 찬사를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 세상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를 만들죠. 그래갖고 그냥 일간지에서도 칭찬을 대서 특별할 만한 일들을 프로그램으로 막 만들어내는 그런 기특한 교회들, 아니 친목단체들. 아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늘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만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 개혁주의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야, 재정이 투명한 교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 장로 선출을 하는데 재력을 근거로 하지 않는 교회, 너무 칭찬해 주잖아요 일간지가. 그런 올바른 교회, 목사가 세금을 내는 한국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게 진짜 바른 게 아니고 그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왜 촛불을 들고 나가서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준다 그래요. 당신 그 보릿고개 있을 때보다 지금 밥을 열 배는 더 많이 먹는데 그때보다 당신 지금 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괜히 공개적으로 들리면서 돌아서 촛불 들고 가가지고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도와주려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몰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울러 참 행복과 참 의의 길이 무엇인지도 함께 전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욕해요, 그 교회를. 저놈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다. 보네포의 책도 못 읽어요. 못 읽어봤냐. 저는 보네포가 천국 갔다라는 확신 없어요. 너무나 기독교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그 배신자 목사들이 대단한 겁니다. 나는 신사참배 안 했어. 그러니까 신사참배 한 놈들 지금 다 색출해내갖고 그들에게 잘못 주어진 명예 다 끄집어내리자. 지금 고신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100년도 넘은 신사참배를 아직까지도 그 우려먹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안 했다를 아직까지도 우려먹고 앉아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정말 자기가 안 했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지 새끼를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내 눈을 보면서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나 지금 여기 기름감에 튀겨서 죽어요. 금방 튀김이 되는데 엄마 아빠 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가야, 잠시 후면 너랑 내가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진짜 있습니까? 저는 그게 마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일 때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무너지는 게 맞아요.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 그래서 제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로 가야지. 내 새끼라도, 나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이는 게, 그게 마귀 새끼지 무슨 인간입니까? 그래놓고 나는 안 했다고 하는 게 마귀지 뭐예요, 그게. 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지 신앙 양심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가 없어요. 그냥 개혁해서 올바르게 잘 삽시다. 뭐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것만 까면 무조건 좋은 교회, 좋은 설교예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신비주의, 기복주의는 그냥 귀엽기나 하죠. 이거 안쓰럽기나 해요. 그죠? 순진하잖아요. 차라리 솔직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전부 그런 기복과 신비를 겸허하게 감추고 있으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지들 잘났다는 잘난 행세는 다 하고 결국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말씀에 서 있다고 쪼저쪼저 하지만 진짜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몇 명이 견뎌내든가요? 전부 저를 욕하고 나가요. 그럼 그동안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고백이 뭡니까? 가짜죠. 차라리 순복음교회 가갖고 랄랄랄라 거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양의 탈이라는 건 진짜 구별하기 힘든 진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파나 순복음처럼 그렇게 그냥 늑대 비슷한 가면 안 쓰고 온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가 늑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입니다. 양. 너무 깨끗하고 바르고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너무 옳은 소리이고 그런데 그 중심에 역시 인간이 있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거 그게 가장 위험한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큰 세력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추측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대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은 흙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빠져나가면 그냥 죽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지옥 보내셔도 나는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생기 저에게는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안 먹을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선악과를 먹고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또 통과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이 나의 살길입니다.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은 자존심 챙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죽은 흙이 되다 보면요 진짜 죽어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마귀 같은 인간들이 별게 아니게 돼요. 왜? 내가 마귀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취급 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낮아지다 보면 또 용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하다가 또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를 덮으시는 내 신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 나중에 예수님이 손 내밀면 그 손 얼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해야 되고 그냥 계속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와 교제하는 그리고 내 잘못도 폭로 당하고 면목 없어 하기도 하고 잠깐 잠수타기도 하고 다시 나와서 그 친구에게 연락하여 미안했어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냥 예수와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거 하려고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죽은 흙들이 뭘 해요 하기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기뻐하신다고요?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기특해라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뭐 없어요. 그냥 살아계세요.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사세요. 폭로 당하는 거고 또 칭찬받을 땐 또 칭찬도 받고 살아있다 보면 어느 날 훌훌 털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옵니다. 그날 기다리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더 많이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주십니다. 우리를 주위에서 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왜 우리가 부담스러워합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현실이라고 오해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게 원망의 부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